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28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8절부터 32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함께 있습니다. 요한이 의에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다, 이런 표현들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에 좀 더 다른 복음서보다 많이 나오는데, 그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다라고 하는 것이 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그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구원받는 것과 연결되는 것으로 여러 군데서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몇 구절만 보면,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2장 50절을 보면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오늘 본문에도 보면 아버지의 뜻대로 누가 하였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것이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바로 나의 가족이다, 형제와 자매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다, 이게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모니터를 조금만 더 키워주실 수 있을까요? 예.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렇죠? 두 아들의 비유입니다.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라고 그럽니다. 첫째 아들은 예 하고 대답했지만 가지 않았고, 둘째 아들은 아니요 라고 대답했지만 나중에는 가서 일을 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아주 간단한 이야기인데, 혹시 영어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한번 보시면 순서가 좀 뒤바뀌어 있습니다.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뒤바뀌어 있어요. 영어 성경에 보면 첫째 아들이 안 가겠습니다 그랬는데 갔고, 둘째 아들은 가겠습니다 그랬는데 안 간 것으로 나옵니다. 영어 성경 중에서 NASB하고 New English Bible만 한글 성경과 똑같이 기록이 되어 있고, 대부분의 영어 성경은 이게 뒤바뀌어 있습니다. 이 바뀐 이유는 사본 차이 때문에 그런 것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한글 성경이 더 타당해 보여요. 왜냐하면은 성경을 보게 되면 항상 첫째와 둘째가 나올 때 항상 둘째는 이렇게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으로, 첫째는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을 가리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탕자의 비유에서도 보면 둘째 아들이 허랑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뉘우치고 돌아왔죠. 첫째 아들은 집안에 있었던 아들이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도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 다음은 헬라인에게다. 첫째는 항상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 둘째는 이방인, 죄인들을 가리켜놓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한글 성경이 더 타당해 보이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영어 성경들이 순서를 뒤바꿔 놓은 이유는 대부분의 많은 사본들이 영어 번역처럼 되어 있는 사본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확히 원문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순서가 바뀌어도 의미에는 큰 지장이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너무 고민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그대로 그냥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오늘 제 설교는 한글 성경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본문인데,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많은 분들이 그냥 표면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비유는 우리들에게 진정한 순종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본문이다. 진정한 순종은 뭐냐? 말로만 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으로, 행함으로 하는 것이 진정한 순종이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치기 위해서 이 비유를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첫째 아들은 예 했는데 안 했고, 둘째 아들은 아니요 했는데 갔잖아요.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였느냐? 둘째 아들이라고 말을 하니까 말보다 행동이 중요하다. 그게 진정한 순종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자세하게 보게 되면 단순히 그렇게만 생각할 수 있는 본문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는 누구에게 하고 있는 비유입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너희라고 말을 하는데 28절에 너희가 누굽니까? 너희가. 이게 앞에 있는 본문과 연관이 됩니다. 계속 이어지는 건데 마태복음 21장 23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해요.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실 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일을 하느냐,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그러면서 이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당시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 종교 지도자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첫째 아들이 바로 이 종교 지도자들을 가리키는데, 그러면 이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습니까? 정말로 말로만 하고 행동으로는 지키지 않았습니까? 사실 그렇지 않아요. 따지고 보면. 그렇죠?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철저하게 율법을 지켰습니다.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켰어요. 금식기도도 했습니다. 십일조도 지켰습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율법을 누구보다도 더 잘 지키기 위해서 세부 조항까지 만들어서 지켰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절대로 말로만 행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행함으로 실천했던 사람들이에요. 누가 보더라도 의로운 사람들이었습니다. 행동에 있어서는 정말로 흠잡을 데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오늘 본문을 순종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한 본문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들이 말로만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게다가 오늘 본문을 순종이라고 하는 관점에서만 보면 둘째 아들도 완벽하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둘째 아들이 처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아니요! 그랬다가 갔어요.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아버지가 말씀하시는데 아니요라고 말했다? 이거는 그냥 오늘날의 아니요가 아니에요. 이거는 아버지를 대단히 많이 거역한 겁니다. 그것 자체가 불효입니다. 물론 나중에 뉘우치고 다서 행했지만 이게 엄청난 거역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보면은 꼭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뭐 좀 하라고 그러면 못하겠다 그래요. 안 한다고 그래요. 불평합니다. 투덜투덜대고. 결국에는 해! 결국에는 하는데 처음에는 그냥 못하겠다, 이걸 왜 하느냐 불평하고 투덜투덜대고. 청소년들이 그러잖아요. 사춘기 때 좀 밥 좀 먹어 그러면 싫어 안 먹어, 결국에 배고프면 먹을 거면서 그냥 구역구역 먹을 거면서 뭐 반항 심리에 그냥 뭐 못한다 안 한다 뭐 좀 해라 그러면 안 하고 결국에 할 거면서. 그런데 이 사춘기가 40대에 오시는 분들도 있고요, 50대 오시는 분들도 있고 60대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뭐 말만 하면은 그냥 못한대요. 안 한대요. 특히 부부 사이에들 그러잖아요. 그렇죠? 남편한테 뭘 시키면 어차피 할 거면서, 나중엔 할 거면서 그냥 두덜대고 못한다고 그러고 안 한다고 그러고. 예. 근데 그렇게 해서 하면은 하고도 욕먹잖아요. 그렇죠? 아니 처음부터 그냥 좋게 하지, 어차피 할 거 그냥 투덜투덜대면서 하고도 개운치가 않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순종이 무엇입니까? 처음에도 예하고 나중에도 예한 대로 따라하는 것입니다. 그게 진정한 순종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진정한 순종에 대해서 말씀을 하려고 했다고 한다면 아마 이런 비유가 아니라 한 명의 등장인물을 더 첨가시켜야만 됐었을 것입니다. 셋째 아들이 있는데 이 셋째 아들은 대답도 예하고 가서 실제로 이랬더라, 이래야 누가 아버지 뜻대로 행한 사람이냐? 세 번째 아들이다. 이래야 말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와 같은 셋째 아들이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은 말로만 행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까지 하는 것이 진정한 순종이다 라고 하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넓게 본다면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이 비유가 말해주는 진정한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제가 늘 비유를 해석할 때마다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예수님이 이 비유를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에 대해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그게 중요해요. 예수님이 오늘 본문 31절과 32절에 비유를 다 말씀하시고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하시는데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두 아들의 비유와 예수님이 하신 그 결론 부분을 보게 되면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한 단어가 반복이 되는데 30절을 한번 볼게요. 3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두 아들 비유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32절에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어떤 단어가 반복되죠? 뉘우쳐, 뉘우치다. 그렇죠? 비유에도 똑같이 나오고 예수님께서도 결론적으로 말씀하시면서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헬라어로는 메타멜로마이라고 합니다. 메타멜로마이. 이 단어는 회개하다 이런 의미인데 헬라어 성경에서 대개 회개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메타노이아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요. 대부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메타멜로마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 단어의 의미는 사실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뉘우치고 회개하는 것을 가리키는데 근데 오늘 본문에 쓰인 단어는 조금 더 강조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마음의 죄책감과 회한과 깊은 후회 같은 것을 강조할 때 이 단어를 씁니다. 똑같이 회개하는 건 회개하는 건데 아 내가 잘못했구나 이거를 마음속에 또 뼈저리게 철저하게 잘못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때 이 단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드러내고자 하는 강조점이 뭐냐 하면은 둘째 아들은 뉘우쳤다는 거예요. 뉘우쳤다. 뉘우쳤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셋째 아들을 등장시키지 않은 겁니다. 왜냐하면 셋째 아들을 등장시키면 얘하고 행했어. 뉘우치는 게 없게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셋째 아들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고자 원하시는 것은 뉘우침이에요. 뉘우침.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의 가장 큰 차이가 뭐냐? 뉘우치고 돌아왔다는 것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나의 죄를 철저하게 깨닫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나의 무능함을 깨닫는 거예요. 철저하게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뉘우치고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게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게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탕자의 비유와 굉장히 흡사해요. 탕자의 비유와. 탕자의 비유에서도 둘째 아들이 허랑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돌아오죠. 처음에는 아니요 라고 한 거예요. 그러나 뉘우치고 아버지께로 돌아온 겁니다. 집안에 있던 큰아들은 처음에는 예라고 대답한 겁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그 아들은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깨닫지 못했어요. 자기가 지금 아버지의 집안에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깨닫지 못했어요.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첫째 아들은 예라고 했지만 결국 행동으로는 아니요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죄와 비참함을 깨달아 뉘우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돌아오는 것인데 결국에는 죄와 비참함을 깨달아 알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까지 나가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당연하죠. 나 스스로는 구원할 수 없음을 깨닫는 거예요. 죄의 비참함, 내가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내 존재를 깨닫는 것입니다. 죄인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구나. 그래서 내가 구원 얻을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분을 믿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해요. 32절 다시 한번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뉘우쳐 믿었다 그래요. 그렇죠? 너희들은 뉘우쳤지만 믿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믿는 데까지 나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시라 하시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자기의 죄를 깨닫고 뉘우치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음을 깨닫고 그분을 믿는 것이에요. 그런데 아버지의 뜻을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제는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께 철저하게 나의 몸을 드리고 순종하는 것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피를 흘리시고 살을 찢기셨습니다.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 대신해서 그분이 돌아가셨습니다. 우리가 지옥에 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하여 지옥을 경험하셨어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연합하게 만들기 위하여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완전한 단절을 경험하셨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얻었어요. 믿으십니까? 구원받았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당연한 반응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을 그분께 드리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드리는 거예요. 그 사실을 정말로 믿는다라고 한다면 그분께 다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다 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거기까지 나아가는 건 그게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아주 간단하게 도식화를 해보면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면 첫째, 내가 철저하게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뉘우치고 회개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믿고 그분께로 오는 것입니다. 십자가밖에 없음을 깨닫고 그 십자가를 믿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러하기에 그분께 나의 삶을 다 드리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가르켜 아버지의 뜻을 행한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첫 번째 단계와 세 번째 단계를 무시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냥 예수님만 믿으면 된대. 십자가만 믿는 것입니다. 철저한 죄에 대한 회개가 없어요. 통회 자복하는 회개가 없습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없습니다. 그냥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 그것만 믿으면 되지, 이것만 말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철저하게 순종을 못해요. 순종을 하더라도 자기 의의를 막 드러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종교 지도자들은 이 첫 번째 단계가 없었어요. 철저한 죄 회개가 없었습니다. 죄인임을 깨닫지 못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단계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데까지 나가지 못하는 것이에요. 이 문맥을 보면은 좀 더 구체적으로 볼 수 있는데 오늘 본문 앞에 보면 그 앞에 있는 이 이야기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좀 설명을 드리면 앞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네가 말하는 이 권위가 어디로부터 나온 거냐, 이게 권위에 대한 시비가 붙습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장로들 보기에 예수님에게는 권위가 없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 권위가 자기들에게 있다는 얘기예요. 자기들은 종교 지도자들이거든요. 자기들은 좋은 학교에서 잘 공부를 한 엘리트 코스를 받은 종교 지도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권위가 있는 것인데 네가 어떤 권위로 지금 성전에 와서 감히 말을 하느냐, 지금 이 얘기입니다. 자기들에게 권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래서 회개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뭐 바리새인이라든지 종교 지도자들이든지 성경 보시면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자기의 의의가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릅니다. 그렇죠? 십일조도 드리고 금식기도도 하고 안식일도 철저히 지키고 회개가 필요 없어요. 자기 의로 살아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회개가 없으니까 예수님께로 나올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권위를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세 번째 단계에서 첫 번째 단계가 없이도 마지막 단계인 하나님의 사역을 완전히, 하나님의 사역을 어느 정도 감당을 할 수 있습니다. 할 수는 있어요. 행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자기 의의를 드러내는 일로 나아가게 됩니다. 자기 의의가 드러나게 돼요. 이것을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마태복음 7장에서 볼 수 있는데 마태복음 7장 2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이 본문은 잘 아시죠? 아까 21절을 읽었었고 이런 자들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었는데 우리 성경에는 잘 나와 있지 않지만 헬라어 원문을 직역하게 되면 이렇게 돼요. 제가 직역해 보겠습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니까 이들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는데 누가 주체예요? 우리가 주체입니다. 우리가 주체.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많은 사역들을 행한 겁니다. 그러니까 말로는 예라고 했지만 행동으로는 아니오라고 한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철저하게 깨닫지 못하는 사람에게서 나오는 행동이에요. 자기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인데 자기가 구원받았다라고 한다면 철저하게 주님께 순종하여서 그분에게 순종하지만 나의 의의를 드러낼 여지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날마다 이게 없으니까 내가 어떤 존재인지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일을 행한다고 하면서도 자기의 의의가 자꾸 드러나는 것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우리 안에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내가 이렇게 지키는데 그래도 난 괜찮은 사람 아니야? 이런 생각이 마음 저 깊은 곳에서부터 조금씩 조금씩 막 솟아오릅니다. 말씀에 순종은 해요. 순종해. 좋아. 네. 그런데 그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래서 내가 좀 괜찮은 사람이지. 그러면서 자기의 의의가 막 드러나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누가복음 10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 두 명씩 보내면서 그렇죠? 모든 사탄의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시면서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게 합니다. 근데 복음을 증거하고 와서 이 제자들이 이렇게 말하죠. 누가복음 10장 17절에 보면 70인이 기뻐하여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너무 기쁜 거예요. 왜요? 귀신들도 우리에게 막 항복하거든요. 그죠? 막, 주의 이름으로 행했는데, 이만 너무 기쁜 거예요. 막 그죠? 막 기뻐하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0장 20절에 보니까,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무슨 말이에요? 야, 너희가 한 거 아니야. 너희가 한 거 아니야. 너희는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인데 그래서 구원받았잖아. 그것이 가장 기쁜 일이야. 이제 그 얘기를 지금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더라도 그 순종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름이 얼마든지 높아질 수 있음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는요 그 마음이 자리 잡고 있어요. 끊임없는 유혹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오케이 순종해 순종하는데 나의 그 철저한 비참했던 그 과거 그 죄인이었던 것 이것들을 깨닫지 못하니까 순종하면서도 나의 의가 막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막 가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반대로 예수님은 온전한 순종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철저하게 순종하셨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9절까지를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예수님이 복종하셨는데 죽기까지 자기를 낮추셨다라고 말합니다. 순종하면서 자기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면서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복종하시고 자기를 낮추셨다라고 말해요. 철저하게 순종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진정한 순종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우리들 마음속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이 다 있어요. 그렇죠? 여기에 모이신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물어본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으십니까? 안 하고 싶으십니까? 하고 싶으시죠? 네, 물어보는 제가 바보죠. 저, 네. 당연히 다 하고 싶어 하십니다. 누구든지 저 불순종하고 싶어요 이런 사람이 없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에 한해서는. 그렇죠? 문제는 뭐냐 하면 순종을 잘 하고도 우리 마음속에는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순종을 하는 것은 좋은데 순종을 하면서도 자기 의가 살아가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철저하게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지 못해서 그래요. 그것이 계속해서 그 깨달음이 지속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순종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으려고 하는 유혹에 빠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남 얘기가 아닙니다. 남 얘기가 아니라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저도 순종할 때 순종은 하지만 이게 그럴 때가 있어요. 자기 의의를 막 드러내고 싶을 때가. 제가 설교를 하잖아요. 가끔 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듭니다. 오늘 성도분들이 목사님 설교 너무 좋았습니다. 칭찬을 듣고 싶은 마음이 저 깊은 곳에서 조금씩 조금씩만 올라와요. 참공부 강의를 하잖아요. 그러면 목사님 강의 좋았어요. 성도들이 변화되는 것 때문에 기쁜 것이 아니라 제가 잘했다라고 하는 말 때문에 그 칭찬을 너무 듣고 싶어 했던 마음이 솔직히 제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어떤 마음이에요? 말로는 예 했지만 행동으로는 아니요 했던 첫 번째 아들과 똑같은 마음입니다. 아직도 제가 죽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말씀 준비하면서 제가 참 많이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 제가 말씀 전한 이후에 하나님의 영광 가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역을 다 한 다음에 하나님 영광 가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말씀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게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선배 목사님들 보면은 그런 걸 참 느낍니다. 그 한국의 큰 교회 목사님들 있잖아요. 어떤 분 보면요 진짜 설교 진짜 못 듣겠는 분들 있어요. 죽쓰시고 거의 다 좋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희한한 것은 하나님이 막 은혜를 보셔서 막 계속 막 성장합니다.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사역인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들 마음 가운데 그런 것이 다 있는 것 같아요. 순종은 하지만 순종을 통하여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그런 거예요. 자기 의를 드러내는 마음. 그렇죠? 말로는 예했지만 행동으로는 아니요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책을 한 권 읽었는데 그 책에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인간 지성이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경지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무능함을 깨닫는 것이다. 다시 한번, 인간 지성이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경지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무능함을 깨닫는 것이다. 여러분, 이걸 깨닫는 자만이 예수 그리스도께 나올 수 있습니다. 이걸 깨닫는 자만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요. 이걸 깨닫는 자만이 진정으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고 있으십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철저히 깨닫고 뉘우치고 회개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철저히 그분께 순종하는 삶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는 해요. 순종함이 없어요. 순종한다라고는 해요. 순종을 합니다. 그런데 철저한 죄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그 순종함을 통하여서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것은 정말로 자신의 죄를 뉘우친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다. 순종하면서도 나의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정말로 말로는 예했지만 행동으로는 아니요한 첫째 아들과 같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 고백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이 말씀 잘 기억하시고 둘째 아들이 뉘우치고 아버지의 뜻을 행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날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행하실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